네, 오늘 저희 성경의 이제 속성이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있고 그 특별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으로 남긴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교회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교회학에서는 성경의 속성 이런 주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경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그 배경, 역사적 배경 중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또 한쪽에서는 이 광신주의자들,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제세례파 광신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제세례파 광신주의자들이 이렇게 역사적 배경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또이 광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성경하고 가 이제 이 종교 개혁과 또 개혁 교회와 생각하는 성경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속성이라는 이 교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배경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교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교회가 성경에 의존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에 의존하고 또 이제 사도들이 다 소천한 다음에는 교회가 그 기록에, 즉 성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 직제와 전통, 그러니까 이 직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이라키라는 성직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 내려가면서 성직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이제 전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이 전통 자체가 성경과 방불한, 때때로는 성경보다 성경을 판단하는 하나의 이제 전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직제와 전통이 이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가 성경 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의 이해할 만한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이단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냐면, 예수님이 뭐 과연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뭐 이런 이단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선언하고 있냐면 교회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을 또 교회를 이런 이단들로부터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단들이 잘못됐다,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회가 무언가를 말하게 되고 그 말이 이제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인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한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약간 이제 변화가 있게 된 거죠. 교회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되고 또 때때로 마치 교회가 성경 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래서 구원교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이 구원교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구원교리가 어디로부터 권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면죄부 또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면죄부 면면부라는 것은 이제 그걸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거 자체가 좋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면죄부 면벌부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반응은 이거였던 것이죠. 아 그러면 루터 너는 그 내용을 지금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성경을 해석할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 권위를 부여하는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성경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부터 권위가 오는가에 대한 그 논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근거인 이 성직 계급 체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광신주의자들은 어땠는가? 이 제세례파 광신주의자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에게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직통계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은 처음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믿을 때야 처음 믿을 때는 성경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필요 없다. 그냥 직통 계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치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광신주의자들을 대항해서 그들의 불건전성을 지적하고 성경의 필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속성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쟁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과연 성경이 얼만큼 권위 있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속성들에 대하여서 어떤 분은 네 가지다, 어떤 분은 다섯 가지다, 어떤 분은 여섯 가지를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이제 네 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는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성, 신적 권위, 또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 로마 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럼 성경을 이렇게 막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서 또 말씀도 전하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이제 종교개혁의 노선과 이제 다른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근거한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있고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다. 이제 이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로부터 그 존재와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교회에서 태어났다. 성경이 왜 권위를 갖게 되었는가? 교회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인정되는 것이고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보존되는 것이고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고 성경이 변호되기 때문에 교회의 근거에서 성경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으나 성경 없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혁자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생겨날 수 없었고 그래서 개혁자들의 대답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가,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가.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한다는 것은 마치 태양의 빛이 사람의 증언에 의존한다는 것과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저렇게 밖에서 비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추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정할 뿐입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다라고 증언할 뿐이죠. 태양이 비추고 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태양이 비춘다거나 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해서 태양빛이 비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여 태양이 비추기를 쉬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당연히 말씀의 권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다. 이것은 좀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증거에 기대어서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감된 말씀으로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위의 문제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문제이지 성경보다 앞선 권세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스스로가 그 말씀 스스로가 가진 권위 때문에 신자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권위의 말씀을 스스로 인정하고 양심이 이 말씀에 구속되고 속박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진 그 권위 자체 때문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교회 인정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근거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스스로 증거하며 이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평가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의 신성과 권위를 보장하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하면 성경이 스스로 가진 그 증거, 그 권위를 성경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이 부여한 증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증거, 즉 성령의 증거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그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외적 증거, 누가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어떤 권위인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세계에 무슨 권위 있는 사람들 만 명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이 과연 고고학적 증거로나 모든 것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99% 확증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저렇게 다 인정을 했으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증언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스스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는 이제 절대적 권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4항과 5항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 자체이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되고 이끌리어 성경을 높이 여기고 경외심으로 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내용, 교훈의 감화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조화로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충분히 보여줌,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 그리고 전체 완전함 등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언하는 논거들이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말씀에 의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외적 증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걸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에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뭐 권위를 주장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권위 아래 인간이 놓이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아래 있겠다 하는 것을 인간의 굴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율적 존재이지 왜 우리가 그런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는가, 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가 한없는 신뢰로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 부모를 믿는 것이 불명예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죠. 그 부모의 손을 붙잡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불명예입니까? 아니죠. 그 어린아이의 안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그 부모에 의하여서 생존하고 정말 존재가 있고 생존하고 부모가 알려줘야만 세상을 해석하고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할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최고의 권위인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불명예냐?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안전이며 쉴 곳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하여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삽니다. 믿음에서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붙들어 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전이고 안식이고 그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그 부모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권위라는 것은 결국 바다에 마치 등대와도 같은 거예요. 깜깜한 바다에 등대와도 같은 것이죠. 어두운 밤길에 빛과 같은 것이죠. 그게 없으면 방황하는 배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가 없다면 인간은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참된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의 속성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충족적이고 자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교리를 사도들에게 맡겼고 교회 음성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전승을 필요로 하지만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이 되었듯이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교황청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되고 그것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승 생각하면 옛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전승이기 때문에 지금 교황청을 통하여서 나오는 어떤 교령들, 어떤 발표들이 하나의 성경을 잘 해석한 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승으로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때때로 그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과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더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한 자세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면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또 제세례파 광신주의자들은 외적 말씀이 아니라 내적 말씀을 높여서 성경을 무기력한 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떤 대조를 많이 쓰냐면 문자와 영이라는 대조를 많이 씁니다. 그 성경은 문자다는 거죠. 문자.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문자다. 그래서 이 문자는 치우고 정말 능력 있는 신자라면 문자가 필요 없어야 된다. 문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 뭘 의지해야 되냐? 영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문자 없이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직통 계시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전승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광신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는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직접 들려주는 것이 됩니다. 광신주의자들에게는 내적 말씀의 계시를 받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문자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분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개혁 때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어떤 도시를 그러니까 민스터란 도시를 이런 광신주의자들 제세파 광신주의자의 한 지도자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민스터라는 도시를 점령해야 된다. 받고 그래서 그들이 칼을 들어서 정말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민스터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왜 그 도시를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독일에서는 민스터라는 뜻이 교회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령하고 또 직통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데 그때도 그랬어요. 언제 민스터로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도시 인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된다. 비슷하죠.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인구를 이제 13만 4천 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실 없던 제도인데 그 당시 없던 제도인데 이제 민스터가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더 이상 이 도시를 이 도시가 너무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로마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 당시에 정말 이제 천주교도 힘을 실어주고 개신교도 힘을 실어서 그 도시를 다시 이제 점령하는 그러니까 제세례파 광신주의자들부터 도시를 다시 재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성경 본문은 기껏해야 신비 체험을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라고 할까요? 뭐 관상 기도다 뭐 이런 것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성경 말씀 그런 분들도 성경 말씀을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단어 특정 단어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특정 단어만 생각하거나 또 특정 문구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신비 체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런 것이 한쪽에서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과는 다른 것이죠.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와 이런 강신주의에 맞서서 성경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존하며 성경은 성령님의 말씀이고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 자신의 이 말씀을 치워버리고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이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치우게 되면 성경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의 교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리를 말하게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서 태어났고 말씀 위에서 세워지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로부터 거론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 곧 영감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된 것이고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이 말씀을 수납한 것입니다. 수납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지 교회는 받았어요.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데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도직이 말하자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직이 지금 교황을 통해서 계속된다 이렇게 된다면 또 제사례파에서는 신령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도 이제 사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에게 사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누구누구 사도, 사도 누구누구도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지금 땅에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씀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명료성은 이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보기에 성경은 아주 명료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신앙과 실천 문제에 있어서 해석을 필요로 하며 해석권은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조금 다릅니다.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는 성경 해석권은 교회에 있으며 특별히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무한 해석 없이는 온전한 성경의 해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오두란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루터는 이 성경의 해석권과 해석권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싸웠기 때문에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밝기가 태양 자체를 능가하는 영적인 빛이다. 구원과 구원에 관해서 태양보다 더 많은 빛을 비춘다. 성경만큼 밝은 빛이 있느냐?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너무나도 밝히 우리에게 알려준다. 너무나도 명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권에 관하여 종교개혁 정신은 이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이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항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통의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본문 읽다 보면 분명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본문도 있죠. 우리가 다 압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죠. 어떤 분은 또 불분명하게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분명하게 아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생애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면서 묵상의 정도들이 또 달라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우리에게 오는 명료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아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료성을 말합니다. 또 충족성이 있습니다. 충족성. 로마교회나 제세례파 둘 다 성령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이 성경은 아직 부족하고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내적인 빛. 이분들이 이제 내적인 빛이다, 내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직통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걸로는 부족하고 그게 더 필요하다. 로마 교회에게는 이제 말씀은 옛날에 주신 말씀이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전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전승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아직 충족하지 않은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이 성경이 담고 있다. 그 의미에서 충족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이 담고 있다. 성경에 추가되어야 할 전통이나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뭐 예를 들면 뭐 현대 기술과 현대 문명, 뭐 지금 AI 뭐 어떻게 되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AI라고 AI에 대해서 어디 말했나? AI 단어 자체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에서 다 가져와서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장소가 없어서 이제 이종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가감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며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충분하고 여기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속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신적인 권위, 또 필요성, 명료성, 또 충족성 이것에서. 아, 이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아, 이 당시에 이런 논쟁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떠하냐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아, 성경이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이제 드러난 것이군요. 아, 성경 정말 권위가 있구나. 나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구나. 성경이 정말 필요하구나. 성경이 구원의 도리에 명료하구나. 내가 읽어야겠구나. 묵상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충족하니 이것으로 충족하니 내가 무엇을 더 가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조명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더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시어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권이요 곧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 주여, 이 말씀을 우리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시고 주여,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상고하기를 즐겨하고 이 말씀의 해석을 듣는 것을 또한 즐겨하여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또 이 주위에 있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